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풀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소리를 꺼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것처럼 평생의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바댜의 어떤 결론 부분으로 바로 오바댜서를 기록한 최종적인 목적이 여러분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에돔 족속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들이 주요 내용이었다면은 이제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과 바로 구원의 은총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에돔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시온산에 그 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추명합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자,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여부스 족속의 영토이고 또 여부스 족속의 요새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고 다윗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 그 다윗의 성 또 예루살렘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불려지게 되고 또 이 시온에 거하는 사람들도 역시 거룩함이 요구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피할 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나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 또 전쟁의 재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자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정화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피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여기 이제 피할 자로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족속을 굳이 오베다가 야곱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형제였던 에돔 족속과는 다른 바로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실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족속이라고 여기에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야곱의 족속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잃어버린 개토, 잃어버린 고토를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옛 소유도를 되찾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을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적인 평화, 영적인 안정, 바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또 이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 이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돔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은총의 날이지만은 바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져서 지푸라기로 비유되어져 있는 이 에서 족속을 완전히 불살아버리게 될 것이다. 불살아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에돔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일시적인 바로 에돔 족속은 승리를 얻는 것 같았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편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약탈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여러 이제 자축하면서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멸망이 바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불과 불꽃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푸라기와 같은 에서 족속들이 완전히 불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런 에돔 족속의 멸망 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자기 형제들에 대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에서 족속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멸망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전 134년에서 106년 경에 그 하소문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하소문이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하소문 왕조에 바로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에돔을 정복을 해요. 근데 단순히 정복한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단순히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한 멸망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의 남자들을 강제로 할례를 여러분들이 받게 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화 시켜버려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져서 지푸라기와 같은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소문 왕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하소문 왕조,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하소문 왕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표징이 뭡니까? 할례잖아요. 그죠? 바로 이 바로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 가지고 에돔 족속들이 할례를 시킴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과 불꽃으로 비유되어진 이스라엘이 바로 지푸라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어둠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로 인해가지고 어둠 족속들이 바로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벌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을 통한 에돔의 심판을 여기서 이제 그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다. 그러니까 철저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시온에서 구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0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53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에돔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바로 시온에서 구원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민 공동체의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성소에서 나오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방족속들은 불로서 심판을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게 되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참으로 믿는 자들의 교회의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담대함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침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품목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빈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